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이제 공생애 사역, 이 땅에서 이제 감당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첫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표적들, 마귀를 내쫓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불신자 중에 하나였던 헤롯 왕마저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영어 단어 데몬스트레이션 아시죠? 입증해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자기가 승천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사역이 온 세상 끝까지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중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사도 베드로가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정확해야,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정확한 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삼중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구약 성경 내내 4천년 동안 기록되어 온그 말씀의 핵심, 그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이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 천년왕국의 그와 같은 때를 이 땅에 가져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의미심장하게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이 권면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 동시에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올때 그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6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다른 데서는 또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영광.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자, 그러면 영광이 무엇인가? 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이 사람들이 아직 보질 못했어요. 어떤 분만 봤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들과 똑같이 피곤할 때는 피곤하시기도 하고, 밥을 먹지 못하실 때는 어때요? 굶주려서 배고파하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와 같은 그 모습에 그 예수님만 지금까지 봤지, 사실 단한 번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신 고백은 했지만, 고백은 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진실로 그분이 누구신가는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란 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한번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어떠한 영광을 입고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실제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단한번 모습이 변화가 되면서 이 제자들에게 실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거 이야기하면 뭐병 고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표적을 행하는 거, 마귀 들린 자 내쫓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그 본질로서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지,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실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리스도의 영광,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오늘은 많은 부분이 교육 설교가 될 거예요. 목사가 이제 서서 설교를 할 때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도 있고, 또 강력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또 어떨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또 설명해 줘야 될 그와 같은 이 설교 이런 날이 있거든요. 오늘은 주로 교육 설교가 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영광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아, 성경이 그런 식으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광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영광이도 있고 한데, 영광 이야기예요, 영광. 그래서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하고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glory라고 하는 말이, glory가 402번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요. 402번이 나오고, glorious, glorify, 뭐 해서 glory가 들어가는 그런 모든 말까지 다 합치면은, 영광, 영광, 영광이 된다, 영화롭다, 이런 모든 말이 538번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500번 나오면 그건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아, 가서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은 몰랐는데, 538번이나 영광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광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성경에서 영광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천국 등과 관련되어 사용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영광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서 가서 읽어보시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사람이나 마귀나 우상단지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게 영광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 그분 자신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단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언제부터 영광이 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이와 같은 그 부분부터,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내산을 덮은 그런 구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에 거기 구름이 있었어요. 그 구름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여기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예, 이 놀라우신 것과 같은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계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 직접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면 그 영광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죄를 통회하게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낮고 천하고 하나님은 대단히 귀중한 분입니다 하는 거 알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때 그게 뭐예요? 나는 엄청나게 약하고 무지하고 천박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 밖에 있는 무지무지하게 크고 말 그대로 영광이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것 같은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사야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될때 어떻게 해요? 오, 화로다 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죽을 자가 되어도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100%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 그런 순서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거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이런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역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와 같은 승리로서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들어가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영광 중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광 중에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 중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맨 끝에 가니까 뭐라 기록이 돼 있어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광이 아버지의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될때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영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영광은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 영광 그래요. 쉐카이나. 쉐카이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현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임재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서의 영광.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어떻게 보였냐? 여러분 출애굽기 가서 13장 가서 보시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 불 기둥이 딱 나타나면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계신 거를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주의 영광.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또 어떤 것이냐. 그 끝난 이후에 모세가 이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불 기둥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또 모세가 두 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열 가지 명령을 받아 갖고 왔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보면 죽으니까 못 보죠. 그 몸 안에서 대화는 나누고 다 했어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 그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거 간청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직접 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뒷모습만 살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3장 기록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했지만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빛이 쫙 나갔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다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내용이 34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만 해도 여기 그냥 금처럼 얘기해도 쫙 빛나는 그런 얼굴로 변하는 거 진짜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죠?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될 때 얼굴 모습까지 환하게 변하는 그런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냐? 성막을 다 지었더니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구름이 나타나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다 이제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성전을 다 짓고 봉헌을 했더니 거기 뭐가 나타나요? 또 구름이 나타나면서 주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의 영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주의 영광이 주로 뭐로 나타나요?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휴거 받게 될 때도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셔서 승천하실 때도 어떻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구름이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 외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 저 구름을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구름과 함께 시작이 돼서 구름과 함께 끝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구름과 함께 시작이 돼서 구름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의 이제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 불리는 민족은 이스라엘뿐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놀라운 영광 속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처음에 잘 지냈어요. 천년 동안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게 될 때,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 11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약 560년 전쯤에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떠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스겔 대언자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끝이 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가 마감이 된 겁니다. 마감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럼 뭐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니까 거기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주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에스겔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극도의 와 같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났던 주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주의 영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구름 같은 걸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시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기 3년 동안이나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직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실체가 정말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직 체험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6절에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병든 자 무슨 병이든 오면 고쳐주셨어요. 마귀 들린 자 다 마귀를 내쫓아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이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사역 중에 단 한 번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지금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27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어요. 왕국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체적인 그런 왕국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왕국엔 누가 가장 중요해요? 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본 자가 없는데 요 12명 중에 몇 사람은 내가 보여주겠다. 죽기 전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는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돼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그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이 산의 이름은 우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29절에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눈앞에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변화선상에 나타난 그분은 더 이상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모습이 변화가 돼서 말 그대로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이 변화산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시겠다고 하고 왕국이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왕국을 통치할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예수님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바로 그분이 지금 여기 변화산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려고 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통치하는 자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갑자기 그리스도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메시아로 와서 통치를 하셔야 될 분이 갑자기 죽어야 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이 왕국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아니, 왕국을 세우실 분이 왜 도대체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 구약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브라함도 부를 수 있고 다윗도 부를 수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말 그대로 번쩍번쩍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 그분의 죽는 거에 대해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목적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확증해주는 그와 같은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회의 주제가 아주 이상한 주제예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주제예요. 누가 나타나서?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나서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예수님,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논의하고 확증하는 이런 자리가 변화산상의 자리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조도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도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세우신 것도 있어요. 다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도 여시고 이 모든 게 다 구약시대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딱 얘기해라. 얘기하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구약시대에 모든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왕국을 이루려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 구약시를 대표하는 그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약시대 모든 대언자 나를 포함해서 엘리야를 포함해서 모든 대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지금 증인으로 이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냐. 예, 오늘 제가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말라기 4장 가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4절에 모세가 나오고 5절에 엘리야가 나와요. 특별히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그 전에 올 사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시면서 모든 거 하려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초림 끝나고 재림하시죠?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도 누가 나타나야 돼요? 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두 증인, 그렇죠? 그 두 증인이 하는 일을 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누가 한 일하고 거의 똑같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한 일하고 거의 똑같은 애교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을 성경 기록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권능으로 오게 되고 여기 가서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약시대에 기록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 이루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경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블 컨퍼런스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성경 회의. 성경 회의의 참석자가 성경에 관한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아, 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성경 박사들이 나타나서 성경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회의의 주제가 뭐냐? 주제. 주제는 메시아 예언이 두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이 두 줄기가 있다. 한 줄기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다른 한 줄기는 영광을 받고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가 있다.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성경 박사들이 모여서 맞아요.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시면 그 두 개의 줄기 중에 하나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세히 기록이 돼 있냐. 이사야서 53장만 따로 떼서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주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럼 유대인들이 이거 읽고는 뭐라고 대답할 거?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물으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의 구약 성경에 있는 책입니다.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고난받는 그러한 그 메시아의 기록을 적어놓은 책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광받는 메시아를 가서 보시면 시편 2편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나라 온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영광의 메시아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시면 이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받는 메시아가 올리브산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이 땅이 갈라지고 온 민족들을 다스린 그와 같은 일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다 성취하셔야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다 성취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성취하러 왔노라. 그럼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도 되고 영광받는 메시아도 이 두 개를 다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초림하실 땐 어떤 메시아를 성취하세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성취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어떤 메시아를 성취하세요? 영광받는 그런 메시아를 성취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초림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의논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인데 영어로 한번 가서 보시면 death라고 지금 돼 있지 않고 disease라고 돼 있어요. disease. disease의 원래 뜻은 뭐냐? 가서 보시면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 또 다른 이야기하면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탈출. 탈출이란 말이 여러분 출애굽기란 책의 이름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엑소더스 탈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될 그분의 탈출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탈출. 왜 탈출 이야기가 나오냐? 모세가 뭘 했어요? 이집트 탈출 이룬 거예요. 맞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탈출이래요? 우상 탈출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탈출을 이루시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의 탈출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그런 단어를 써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탈출시킨 것처럼 엘리야가 우상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것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는 그런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탈출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확증해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 되면 꼭세 명이 잠을 잡니다. 그렇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아니, 이게 보통 중요한 시점이 아닌데, 이때 되면 꼭 잠들어요. 언제도 그래. 겟세마네 갔어서 예수님, 내일 내가 죽는다. 이 중요한 시점에 또 자잖아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예, 이 중대한 때는 눈을 떠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눈을 이제 뜨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선 또 영광이 나오죠? 얼마나 멋있게 이게 모습이 변했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이 땅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쫓아다녔는데 이런 영광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 옆에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이 영광 이게 떠나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장막 세 개를 짓고 여기 세 분이 있고 우리가 셋이 있으니 죽을 때까지 섬길 테니 이 장막 세 개를 짓고 우리와 함께 여기서 같이 좀 있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체가 거기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구약성경과 잘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막을 왜 짓느냐? 장막을 짓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 그래요, 여러분? 장막절. 그렇죠? 바로 이 장막절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절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순히 그냥 장막을 짓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지금까지 하면서 행해왔더니 장막절의 깊은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 통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이 예수님이 왕이신 걸두 눈으로 확인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장막을 짓고 장막절을 지킵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 고난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영광만 계속 받으면 안 됩니까? 그 얘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그러지 말고 이 영광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같이 사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안하는 그런 일들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한 사람들이 잘못된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예, 안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죽지 않으면 이 모든 게안 돼요. 반드시 먼저 죽은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다. 맞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이후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일한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 잘못된 이런 제안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저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딱 나타나주시면 말을 끊습니다. 끊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끊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34절.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구름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 5절 가서 보면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빛나는 구름이 왔다 그랬어요. 빛이 나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들 속으로 들어가며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나타나요? 빛나는 구름. 이 빛나는 구름 누가 가장 먼저 봤어요? 모세가 봤던 거예요. 엘리야가 봤던 거예요. 그렇죠? 성막에 있던 그 구름, 성전에 있던 바로 그 구름. 그런데 지금은 이 구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36절에 그 음성이 지나가고 구름이 다 지나가니까 누구만 홀로 남았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도 영광 그 자체가 지금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요 짧은 28절에서 이 36절 그 안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표현해 준 그와 같은 이 대상이 바로 구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나타나고,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도 구름이 나타나고, 구름이 나타나는 일이 성경이 그래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얘기는 나와 동등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에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 여러 시대 다양한 대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지난 한 30년 동안 어제 결혼 예식이 있어서 가서 가만히 결혼 예식 집례도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결혼한 지 31년이 됐더라고요. 무일푼으로 결혼했는데 말 그대로 무일푼으로 결혼했어요. 100달러짜리 결혼 반지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고선 같이 결혼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애가 셋이 생기고 손주가 있고 집이 있고 차가 두 대가 있고 여기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이것만 말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은혜 위에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 무슨 힘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로 와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오늘 교육 설교니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가서 보니까 1장 16절에서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위엄, 마제스티, 우리 지금 마제스 찬송가에 그 위엄을 봤다는 거 어디서 봤어요? 변화산상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 쭉 다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어때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많은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체험보다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 모습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눈으로 분명히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언의 말씀이 자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끝을 맺을 때 이 변화산상에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가 올라갔어요. 이 올라가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재림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그걸 볼 자가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걸 누가 봤냐면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본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14절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태양이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러면 안 돼요. 예. 경월이 예수님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셔야지. 예수 그가 어쩌고 얘기한 그거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목사라도 그거 잘못된 목사예요. 이분이 바로 요한이 3년 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던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차니까 뒤로 넘어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 중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시면 예수님은 우리 심판하실 분이세요. 예.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이분이 영광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세요. 또 죽기 위해 있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십니다. 왕국을 가져오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인류를 구속하실 분이에요. 마귀를 멸하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실 공동상속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 뒤로 넘어져요. 기절한. 아니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아? 그런 일이 생길 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기절했잖아요. 뒤로. 제가 지금 이렇게 모습이 추하고 이런데 나중에 예수님처럼 모습이 변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이 나를 보고는 아니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하고 뒤로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뭐예요?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이 이 영광의 무거운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영광에 다 같이 참여하는 저와 사랑,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